저희들 신대원 다닐 때에 참 놀라운 기사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전도사가 교회에 있는 그 캠코더를 가지고 몰래카메라 놀이를 좀 했답니다. 주로 여탕을 몰래 훔쳐 찍거나 그러다가 붙잡혔는데요. 경찰이 집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집에 그렇게 찍은 테이프가 많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뭐 갇혀버렸죠. 신문에 그 기사가 났어요. 그걸 보고 우리 신학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전도사죠? 부산이죠? 야, 이거 우리 교단 전도사일 가능성이 많고 우리 교단 전도사이면 우리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된 거죠. 1, 2, 3학년에 결석한 사람이 있는가 다 조사해봐라.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그날 결석한 사람은 며칠 뒤에 돌아와서 아 집에 뭔 일이 있어서 그래 뭐 며칠 못 나왔습니다. 이거 안 통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그 변명 들으려고 합니까? 사실 따지려고 그럽니까? 결석했으면 이 친구가 그 경찰서에 붙잡혀간 그 전도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결석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도의 숨을 내쉬었는지 모릅니다. 야, 우리 교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 전도사가 교회에 있는 카메라를 들고 이걸 들고 어디가 몰래 뭘 찍었다? 이게 참 창피한 노릇이긴 하지만 이게 천국에 소문날 짓입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 교단 전도사였으면요, 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감한 일이다 싶은데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보다 더 난감한, 이거보다가 더 유명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참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 결과 그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호세아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호세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묘한 이야기, 정말 희한한 이야기가 돼서 전국에 호세아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퍼져나갔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산 그 호세아가 무슨 낙으로 그 가정생활을 꾸려나갔고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그럽니다.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나요? 중간점에 보시면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아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장녀하고 결혼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호세아는요, 어떻게 본다면 앞날이 창창한 젊은 전도사입니다.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거라고 온 성도들이 기대하고 있는 젊은 전도사인데 가서 결혼하라, 누구하고요? 자관 이 서울바닥에 가장 안 좋은 소문이 나 있는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만약에 꿈에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럴 수 없다. 이거 마귀의 장난 아닐까?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본 것 아닐까? 아니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틀림없다 쳐도 어떻게 그걸 순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내가 저런 여자를 데리고 교회에 오면 교인들인들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입장에서 호세아가 이런 여자를 결혼해서 데리고 온다면 여러분들이 그 여자를 보고 사모님이라고 부르실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당장 지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요, 2절 뒤편에 있습니다. 2절 끝에 한번 보세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그것 때문에 넌 이런 결혼을 해야 한다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답변은 이런 겁니다. 너 그렇게 결혼하면 너 이야기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요, 전국에 다 퍼져나갈 거다. 사람들은 좋은 얘기 그렇게 널리 전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 뺏딱한 이야기, 흉벌 이야기 이런 것만 있으면 커져 씹어댑니다. 아, 사람들이 너 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냐고 묻거든 대답을 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음란한 여자와 다름없는 여러분들을 아내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여자의 음란함과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결혼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호세아 이야기는 아주 잘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거든 그 소문에다가 덧붙여놓은 것이 왜 그랬대? 그러면요, 이 호세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여자가 음란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음란함이다. 이러더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방법을까지 동원했겠습니까? 어쩌면 호세아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사정은 알겠는데, 하나님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더라도 왜 하필 나를 통해서 그러란 말입니까? 그런 말을 할 듯도 싶은데 호세아 전체를 통틀어 봐도요, 호세아는 아무 반항도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내려갈수록 더 가관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이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첫 아들입니다. 일단 이 아들의 이름은 지명을 따서 지은 겁니다. 성경 읽다가 보시면 이스라엘이란 것이 익숙해서요, 이스라엘이라 해도 이스라엘로 읽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끔찍한 지명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 나봇을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아합과 이스벨이 심판을 받은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벨을 집어던져버렸습니다. 시체가 떨어져서 피가 튀고 시체를 찾으러 내려가 보니까 개가 다 뜯어먹어버렸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장소, 피가 튀고 학살의 피가 연상되는 그런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지명입니다. 그 말만 들어도 그 끔찍함 때문에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지명, 그걸 붙이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아이 이름에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오래전입니다만은, 일본에서 어떤 분이 아이 이름을요, 사탄이라고 지어서 호적 신고하러 갔습니다. 호적 개원이 안 받아줬습니다. 붙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아이 이름을 내가 붙이겠던데 왜 안 되냐? 소송이 붙었습니다. 일본에만 시끄러워진 게 아니고 지금 한국 땅에 있는 저도 듣고 신문에 나왔으니까요. 저도 압니다. 그 아이 소송에서 사탄 이름 붙였을까요? 못 붙였을까요? 재판까지 가서 결국은 못 붙였습니다. 이유는요, 이 아이의 인격이 파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붙일 수 없다. 아무리 부모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의 아들 이스루엘요? 비슷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끔찍한 이름인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어떤 분이 자기 아들 이름을 사탄이라고 붙였다?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호세아가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단다? 이거요, 이스라엘 천국에 퍼져나갈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데 지난번에 결혼을 이상하게 돌은 돈놈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가 그렇게 퍼져나가거든,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고 하거든 이유를 설명해 주라고 합니다. 4절 뒤편 보셔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예후의 집에 갚으며 가는 거요, 그 말하고 그 다음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예후의 후손이 아합입니다, 그 집을 그렇게 완전히 멸해버리듯이 이스라엘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아이 이름이 천국에 퍼져나가거든 왜 그렇게 됐나고 하거든 하나님께서 집을 완전히 멸하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잔혹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전국에 알리라는 뜻입니다. 자, 얼마 후에 또 딸을 낳았습니다. 6절이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2장 1절에 보면 루하마란 말이 나옵니다. 그 루하마라 앞에 부정어, 영어로 말하면 no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no 혹은 none 하는 단어 있죠. 그 단어를 딱 붙였으면 의미가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no를 붙여버리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이 이름이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러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루하마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은요,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게 최고의 욕입니다. 나라마다 욕이 좀 다르긴 다릅니다만은, 저희들 어릴 때 영어 처음 배우니까 뭐 영어나 외국을 배우면 맨 먼저 배우는 게 욕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욕을 한단다 하고 욕을 들었습니다. 그게 뜻이 뭔가 싶어서 사전 찾아봤어요. 사전 찾아보니까 뭐 별뜻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느낌에. 우리 느낌에 그게 별뜻 아닙니다. God 찾으니까 God 하나님이고, Damn 찾아보니까 뭐 저주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런 뜻이니까 뭐 별로 그렇게 욕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던 서구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것은 최고의 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이게 얼마나 험한 욕일지를 이해를 해야 이 장면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딸아이 이름에요 가장 지독한 욕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 이름 잘 지으셔야 합니다. 가벼운 얘기를 하나 하죠. 옛날에 학교에서 아이들 이름을 막 바꿀 수 있도록 장려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박수빈이란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던가 그래요. 박수빈이. 얘가 선생님한테 왔어요. 선생님, 저는 이름은 괜찮으니까 놔두시고 성을 좀 바꿔주세요. 담임 선생님이 하도 이상해서요. 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기를 자꾸 뒤집어서 부른대요. 박수빈이 뒤집으면요? 빈수박이죠? 그 수빈이란 이름은 괜찮은데 이거 자꾸 뒤집어서 부르니까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만 바꿔버리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겠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선생님 저는 성만 좀 바꿔주세요. 이랬더니 담임선생님 말씀이요, 그거는 너가 아버지한테 얘기해봐라. 여러분, 이거는 이름이 그렇게 돼도 이건 가벼운 놀림감입니다만은, 아이 이름 하나 잘못 붙여놓으면요, 온 천지 놀림감이 됩니다. 얘는 안 들겠습니다. 혹시 또 같은 이름이 있을까 싶어서요. 근데 이 아이는 가는 곳마다요, 유명인사가 됩니다. 학교 가서 출석 못 부릅니다. 부르다가 얘 이름만 나오면요? 야, 왜 이렇대? 천사 제가 예를 하나 드죠. 남자 얘기를 드겠습니다. 저 대학 동기 중에요. 저 친구 중에 이름이 좀 고약한 친구 하나 있어요. 아니요, 고약한 게 아닌데. 그건 뭐 별 고약한 게 아니에요. 희팔. 지금 어디서 뭐 교장 선생님 좀 하고 있을 겁니다. 손희팔. 이름이 그래요. 아니, 뭐, 잘못된 거 뭐 있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출석 볼 때마다, 야, 이게 뭐냐, 이거.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남자아이도 그런데 여자아이한테 이름 이상하게 조금만 붙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왜 이랬대? 소문이 나거든 하나님께서요,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도 붙어 있습니다. 7절 보셔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잠깐만요. 7절 끝에 보셔요.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7절에는 유다 족속이 나와 있는데 이 호세아의 메시지는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 나라고 유다는 남쪽이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7절 끝에 보시면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로라마라는 말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아이의 이름이 그렇게 붙었다고 전하라는 겁니다. 아마 북이스라엘에서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압니다. 애 이름이 왜 그렇대?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역시 같은 로입니다. 암미, 내 백성이란 뜻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로루아마와 마찬가지로 역시 최고의,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나와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엄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요, 나하고 관계를 끊자 이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이들 이름이에요. 이 세 아이가 움직이는 곳마다 이름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한 의도는 아마 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름을 달고 사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런 여자와 살고 있는 호세아, 이 세 아이를 낳고도 호세아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집 나간 아내 찾으러가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찾아오라 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야, 집 나간 여자는 돌아오지 않아. 남편과 자식을 버려두고 간 여자 찾아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할 때, 야, 너희가 바로 그런 인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 헤매고 계신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 호세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가 전국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시청각 교재처럼 사용하신 셈입니다. 이런 비상수단을 썼어라도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이 간절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럼 우리는 순교자를 위대하다고 말합니다만은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지만 죽은 사람은 죽어서 바로 하나님께로 갔으니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순교자 있죠. 살아있는 순교자. 살아서 그 고난을 몸으로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람. 이 살아있는 순교자인데 훨씬 더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세아가 이 아픔을, 이 가족들의 아픔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호세아는 자신이 아프면 아플수록 이 아픔이 아 이것이 나의 아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누릴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호세아야 아프냐?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수십 배 더 아프단다.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우냐? 하나님은요? 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나는 훨씬 더 고통스럽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자기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론으로 아는 것하고 체험으로 느낀 것하고는 정말 다르죠. 어머니 날 되면 아이들은 높고 높은 하늘이라 그리고 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부릅니다만 걔들이 부모의 은혜 얼마나 알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다고 노래 불러놓고 그 이튿날 내가 기분 좀 나빠보세요. 언제쯤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뒤에야 그 옛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어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는 귀에 딱지가 돋도록 들었습니다만 호세아만큼 그렇게 실감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목숨을 다 바쳤으라도 사랑해보고 그 사랑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자기의 그 아픈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떤 아픔을 견디며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 낙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은 무슨 낙으로 사세요? 혹시 돈 버는 낙으로 사세요?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많이 벌어서 좋은데 쓰시는 낙으로 사세요. 좋은 겁니다. 아이들 키우는 낙으로 사세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예쁘게 자라주는 건요, 복 중에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셔야 하지만 그런 복 누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중한 게 소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환경 따라 세월 따라 얼마든지 변해버려요. 너무나 간단하게 사라질 수 있는 낙이요 행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변함없는 행복과 변함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한 사람은요, 어떠한 아픔과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립니다. 하박국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그랬고 아합에게 쫓기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 중에 보면 날마다 라는 게 있었죠. 제가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만은 제일 끝구절이 제일 가슴에 와닿아요. 맨 마지막 구절.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기쁨과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아편처럼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아픔이 없을 수가 없고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아픔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아무런 수고와 고통도 없는 기쁨은 그런 건 천국에 가서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행복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쁨. 아픔 가운데서도 사랑과 행복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평생을 기쁨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고통이 힘든 일이 없었냐고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그에게도 있어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 아픔을 크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행복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많이 고통스러우면 술로 잊어버린다 그러죠? 그게 다 잊어집니까? 잠깐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맨정신으로 눈 딱 뜨고 닥쳐오는 그 모든 아픔을 한눈으로 몸몸으로 받아들이면서도요 그걸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 이것이 참된 기쁨이요 참된 행복입니다. 호세아의 가정은요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모든 아픔들 회피함에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아픔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쓰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행복으로 그 모든 걸 이겨나갔더라 그 말입니다.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경고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의 파멸이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시작한 사랑을 포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끝에 가보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꼭 회복을 약속하시죠.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절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라다. 여기에 은근슬쩍 묻어놓은 게 뭐냐면요 아이들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지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이란 말을 지명으로 받지 아니하고 의미를 해석하면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는다란 뜻입니다. 여기에 11절에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하는 것은 그 심판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면 이스라엘이 크게 성장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의미를 바꿔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심판의 장소였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굳건하게 심어 두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시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로안 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 아이 이름을 바꿔놓는 거예요. 뭐라고요? 암미라. 여러분, 로트 하나 떨어지면 암미는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암미를요, 암미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로루하마, 로자 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고 뒤에 약속을 붙여놓고 있는 거죠. 이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가보면 호세의 아내가 남편과 아들들을 버려두고 다시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 나가버린 아내를 하나님은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호세아가 아내의 몸값으로 들고 나간 것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나귀 한 마리에 가득 보리짐을 싣고 부인을 찾으러 찾아와서 그 부인에게 다정스럽게 말합니다. 이제 행실을 고치고 당신이 그랬더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할 테니 당신 이제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사람 바꾸자는 얘기가 그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보리, 나귀 한 마리의 보리를 시체를 메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호세아는 스스로 이 고생길로 들어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은 호세아가 자기 의지로 이 고통스러운 길을 들어간 겁니다. 호세아가 누리는 고통은 어디서 온 겁니까? 여행과 가사 비슷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정답은 그거예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것이 호세아의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게 호세아 이야기입니다만 호세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시련의 이야기입니다. 시련하고 시련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했다가 시련을 당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점점 악해져 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내십니다. 홍수 이후에 또 악해진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시내산에다가 앉혀놓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나와 약속을 맺고 내 백성이 되겠느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찾아온 선지자들 중에 호세아는 비교적 이런 시기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낼 때에 처음 메시지가 바로 이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뜻입니다. 소선지서 12명 잘 아시죠? 무슨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시기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선지서 앞에 대선지서라고 몇 권이 있습니다만 시기가 호세아보다 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할 때 비교적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안 들으니 그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점점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이 거칠어진 선지자가 여럿 있어요. 그럼 이사야는 시작할 때부터 참 거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구유를 알건만은. 이건 다른 말로 뭡니까? 야,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아.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이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 한때 바벨론의 포로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부를 또 끌고 왔습니다. 와도 안 되니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그래서 불러내신 것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서 불러낸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뜻이 뭐예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불려진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것이 그 여자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불려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알고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지를 기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낙으로 사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우리 평생의 가장 큰 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며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크고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453장입니다.